지금부터 한인 중독증 회복 선교센터가 제공하는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중독증 회복 사역에 늘 헌신하시는 이혜왕 선교사님이 나와 계시고요. 저는 한선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블로그의 실상과 그 문제점을 함께 알아보시겠는데요. 네, 선교사님, 먼저 한인들이 인터넷에 강박적으로 몰입하는 사항들 중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그 2001년도에 13,5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는 것에 보면은 한인들이 인터넷에 강박적으로 몰입하는 활동들은 성인물 사이트가 2%, 증권거래가 4%, 온라인 쇼핑이 5%, 동호회 참석이 7%, 영화, 음악, 동영상이 7%, 정보검색이 8%, 채팅 이메일이 19%, 웹서핑 20%, 게임 오락이 2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4년이 지난 지금에는 음란 채팅 게임 등의 상당한 변화가 더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난 4년간 인터넷 인구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카페와 블로그, 그리고 지식 게시판 등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겠죠. 자, 그렇다면은 홈피와 블로그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카페와 블로그는 대표적인 온라인 커뮤니티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터넷이 시작된 이후에 게시판, 주제별 토론방, 개인 홈피, 동호회, 칼럼, 카페, 클럽, 블로그 등의 그 형식으로 여러 번 그 변화가 되어 왔습니다. 네. 미니 홈피와 블로그는 1인용 홈페이지라는 점에서는 그 개념이 같습니다만 블로그는 콘텐츠를 공개하고 콘텐츠 중심으로 트리팩, 링크 등의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형태인데 반해서 미니 홈피는 지인, 즉 친한 사람들을 중심에 놓여있는 형태로 홈피를 연 사람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인터랙션하게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는 개인적인 일상사를 위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하면 블로그는 지식과 정보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블로그 발생 배경도 정보와 지식을 주로 취급하는 1인용 웹사이트로 출발했고 RSS라는 정보 수집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크게 대중화되었습니다.
네, 동호회, 카페, 클럽은 회원들이 운영되는 일종의 커뮤니티죠. 자, 이들은 같은 주제나 특정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원으로서 더욱 공고한 친밀감과 그 결합력을 가지고 그 분야에 관해서 다양한 교류 등을 하는 것이 카페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은요, 카페와 블로그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홈페이지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가장 초창기 모델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블로그는 홈페이지와는 달리 공개적인 점이 다르고 카페와는 개인적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블로그의 매력은 내가 던지는 이슈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미된 것이 진정한 블로그의 매력일 것입니다.
글쎄요. 네티즌들은 블로그를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자주 방문해서 의존되는 것으로 나타났는지요?
블로그를 일명 The Third World View라고도 표현합니다. 네. 2,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일주일에 몇 번 블로그를 읽느냐 그런 질문을 해봤더니 블로그를 전혀 읽지 않는다가 64%, 한두 번 읽는다가 14%, 서너 번이 7%, 다섯 번 이상이 14%로 다섯 번 이상 읽는 사람이 의외로 서너 번 읽는 사람보다 배가 더 많은 것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블로거의 14% 정도가 블로그에 의존 내지는 중독되어 있는 계층으로 볼 수 있죠. 참고로 한인 네티즌들의 평균 자신의 블로그 방문 시간은 주 5시간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의 블로그를 3시간 정도 방문해서 한 주일에 평균 8시간 정도를 블로그에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선교사님, 현재 얼마나 많은 카페와 블로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각 사이트들이 발표를 잘 하지 않아서 좀처럼 그 숫자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최근에 한국 다음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음 카페만도 590만 개라고 하니까 한국에는 약 1천만 개 카페들이 있을 것으로 지금 추산하고 있죠. 미국에는 800만 명이 자신의 블로그를 만들어서 전체 인터넷 사용자의 25%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블로그 생성이 지난해보다 58%나 증가했다고 하니까 네. 앞으로 블로그 숫자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네. 어떤 자료에 보면 세계 전체의 블로그 숫자는 1420만 개나 된다고 하며 네. 매일 8만 개의 새로운 블로그가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한국정보통신부에 의하면 1만 76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5년도 상반기 정보실태조사에서도 네. 인터넷 사용자의 41.3%가 블로그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해서 네. 한국에서도 블로그 열기가 대단한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네. 요즘 네이버 사이트에서 새로 여는 블로그가 하루에 9천여 개라고 하고 네. 활동하는 블로그만도 550만 개라고 하니까 다음, 야후, 엠파스 등 주요 인터넷 사이트들의 블로그들을 다 합치면 그 수는 정말 천만을 넘는 블로그들이 있을 것으로 추산을 합니다. 한국에만.
어마어마하네요. 네. 한국에만요. 네. 네. 그럼 이번에는요, 칼럼과 블로그의 특징과 그 흐름이 어떤지를, 그리고 블로그의 미래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로그를 열린 네트워크라고도 합니다. 미니 홈피와는 달리 블로그는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많이 열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이슈가 있는 형태에 대해 바로 표현할 수 있고 엮을 수가 있습니다. 블로그에서는 이슈를 중심으로 모였다 흩어지는 것이 가능한 곳입니다. 하지만 칼럼은 블로그의 전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칼럼에서는 홈피 형식으로 기울어져서 전문가 형식의 칼럼은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칼럼이 블로그로 대체되면서 전문성 블로그들을 기대했습니다만 아직은 미흡한 칼럼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아주 훌륭하신 미술 상담 치료사가 계신데 네. 너무나 블로그가 사적인 이야기로만 치우쳐서 예술 치료의 전문성보다는 개인 신상이 공개되는 것 같아서 블로그를 닫은 분이 계십니다. 아, 예. 사이트 운영진에서 다음, 싸이월드, 엠펄스, 네이버 등과 같은 사이트들이 네티즌들을 포털 안으로 끌어들이면서도 개인화라는 시대적 트렌드를 잘 가미해 가면서 전문 블로그들을 활성화시켜서 신지식 검색으로 적극 연결시켜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블로그의 가치를 더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러면요. 홈피와 칼럼은 지나치게 개인화로 막을 내렸고 블로그에서 전문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블로그의 상당 부분이 예전 칼럼 형식과 같이 돌아갈 것 같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블로그와 지나친 사이버 관계성, 다시 말해서 블로그 중독 현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블로그에 보니까 다음과 같은 글이 있었습니다.
두어 달 전에 30대 후반 후배 하나가 블로그에 중독된 현상을 지켜본 적이 있다. 뚜렷하게 지속적인 고정 직장이 없어서 이일저일을 하며 지내던 친구였다. 좋게 말하면 프리랜서라고 할 수 있지만 실은 백수에 가깝다. 모임에서 함께 여행할 일이 있어 동행한 이틀 동안 그는 한시도 핸드폰을 놓지 않았다. PC방이 있는 곳이면 잠깐이라도 들러서 팬 관리를 하는 것이다. 동행한 사람들 모두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한마디씩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의 평소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날카로운 풍자와 상상력으로 충만했던 문제나 글재가 가벼운 말장난에 소진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했다. 그는 모임 내내 집중하지 못했다. 안절부절 핸드폰을 들고 이 방 저 방으로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날리느라 정신이 없었다.
물론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와 내용으로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이버 세상에서 자신의 고독을 위로하는 방책으로 블로그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그 중독성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나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의 블로그는 결코 생산적이지 않다. 그래서 목적 지향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네, 요즘 블로그 중독 현상을 잘 설명해 주셨다고 보는데요. 이 글에 대한 다른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요즘은 대부분 개인 홈페이지를 갖고 있지요. 자기만의 공간으로 소중하게 갖고 가는 곳이지만 칼럼이란 공간은 고유의 공간이다 보니 지난 칼럼이나 블로그 모두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컴퓨터에 소비하지 않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네. 또 어떤 분은 오늘 읽은 글 중에 유독 강하게 뇌리를 쓰시더군요. 저 자신에게 조심해라는 주의를 주게 되더군요. 늘 알고는 있지만 절제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해서 대체로 동감들을 표현했습니다. 표시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블로그 기행 소감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한번 소개시켜 주겠습니까?
예, 블로그를 만들고 발을 놓기 시작한 지 벌써 12월이 지났다. 나도 중독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습관대로 스스로에게 묻는다. 블로그는 좋은가? 돌아본 블로그는 천차만별이었다. 문학 창작에서부터 텅 빈 블로그까지 다양했다. 이곳은 블로그가 개인 소유이고 소유자 개인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주로 나는 문학 창작 블로그를 찾아서 접속하고 또 접속하고 그런데 기대보다 그 숫자가 많지 않았다. 창작 블로그들도 다른 사람의 글을 퍼와서 게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블로그 체제에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다. 카페가 광장이라면 블로그는 집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블로그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블로그에 보면 주인장의 글, 사진, 삽화, 배경음악 등을 활용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사실 블로그의 주 역할은 글을 쓰는 내용인데 음악이나 사진으로 분위기를 고조시킨다면 본래의 글 의미나 뜻이 흐려지거나 제한을 받기가 쉽습니다. 글은 글 내용으로서 충분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네.
사이버 시인들은 감성적인 음악이나 사진 등을 이용해서 독자들에게 시 읽기와 이해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특히 젊은 영상 세대들은 블로그 글에 다른 매체를 공존시키고 있는 그 실정이죠.
네.
대부분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익명의 개인으로서 가장 편안한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신의 글에 공감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네.
편안함을 얻는 대신에 연대감은 잃게 되고
네.
고독해지는 점도 있습니다. 블로그는 광장이 없기 때문에 카페보다는 더 고독한 공간이죠.
네.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블로그로 사업체를 홍보하기도 하고 있어서 심지어는 낯뜨거운 음란물이나 도박 게임을 본격적으로 게재하는 블로그들도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음란 사이트와 도박 사이트들이 블로그를 악용할 우려가 많고 또 네. 블로그를 서핑하다 보면 대충 글 처음 부분만 읽어보게 되어 애써서 올린 블로그 글들은 사장되기가 쉬운 것도 문제점입니다.
어찌 보면은요, 블로그에도 방문 지원 부대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내용의 글인데도 글을 올린 장본인보다도 그 글을 카피에다가 올려놓은 블로그에는 오히려 방문자가 더 많은 경우를 보는데요.
예, 그런 경우 저도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방문자가 별로 없는 블로그들의 고립감은 오히려 증가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가다가는 고독한 블로그와 열린 카페 광장을 통합한 새로운 것이 무엇인가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흥미의지의 글이 잘 읽히고 있는 실정이라며 다시 읽어보며 소화시켜야 할 글들을 그대로 넘어가 버리기가 쉬운 것이 블로그의 단점인 것 같다는 말도 합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블로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블로그들 사이에 연대를 이뤄낼 수 있는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블로그 중독에 관한 사연들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4년 전 칼럼을 잠시 연재하다가 그만두었던 이유는 내가 도무지 본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자꾸만 나의 사이버 범죄 현장을 다시 기웃거린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내가 쓴 글을 다시 와서 읽어보고 또 누가 왔다 갔나 하고 지켜보고 있는 것은 나로서는 건강하지 못한 중독 증상이라고 보인다. 오늘도 나에게 가벼운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다. 벌써 글을 세 번이나 썼으니까 물론 세 번 이상 블로그에 들어온 셈이다.
블로그도 중독됩니다. 그렇죠? 내가 처음 블로그에 들어온 것은 전상수님 때문입니다. 지난 여름 우연히 전상수님의 글을 읽게 되었고 그날 온종일 전상순 못나스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 많은 글을 하루에 다 읽었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이방저방 다니며 마음에 드는 글들을 읽었습니다. 풀어놓는 재주가 없는 나는 발자취도 남기지 못하고 그저 몇 달을 읽기만 했습니다. 쉬는 시간을 모조리 투자해서요. 네, 성기사님, 혹 블로그를 범죄로 이용하는 경우는 없나요?
예, 안타깝게 있습니다. 2005년도 8월 일본에서 있었던 여고생의 엄마 독살 블로그 일지가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일본의 한 여고생이 친엄마를 맹독성 화학약품으로 중독시키고 그 관찰기를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기록한 사건이 발생해서 일본을 충격에 몰아놓았죠.
이번 올해인가요?
네. 일본 경찰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고 조사 결과 이 여학생은 8월부터 9월 사이에 학교 화학실험에 쓰려고 한다며 집 부근에 있는 약국에서 50명을 치사시킬 수 있는 양인 탈륨 50g을 입수했고 이 여고생은 그 후 두 달에 걸쳐서 탈륨으로 엄마를 중독시킨 뒤에 관련 증세를 자신의 블로그에 기록했고 심지어는 디지털 카메라로 병든 엄마를 찍어서 블로그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이 여학생이 병원에 입원한 엄마를 대하는 딸이 거동을 수상히 여긴 병원 측이 경찰에 사건을 알리면서 체포되었죠. 금년 6월 27일부터 시작된 블로그 일지에는 10월 16일까지 기록되어 있으며 독사를 암시하는 내용도 감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일지의 그 일부를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읽겠습니다. 좀 끔찍하긴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7월 16일, 오늘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다. 시체를 말하자와 일본 열도 독살 사건부, 약물 남용의 과학, 유기 과학 입문 등이다. 8월 6일,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생물을 나는 살육해왔다. 그들과 노는 것도 즐거웠지만 이제 매우 지쳤다. 왜냐하면 사체 처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8월 24일, 탈륨이 도착했다. 8월 26일, 이상한 꿈을 꾸었다. 내가 그녀를 먹는 꿈이다. 어제부터 엄마의 상태가 좋지 않다. 전신에 발진이 일어나고 특히 안면에 증상이 강하게 일고 있다. 피부과에 갔지만 의사도 원인을 모른다고 한다.
이 여학생 일기에 엄마의 탈륨 중독 관찰기를 확인한 일본 네티즌들은 엄마를 독으로 중독시키고 아무렇지도 않다니 처참할 따름이라거나 인터넷이 우리 아이들을 감정 없는 괴물로 만들고 있다, 절망스럽다며 그 한탄하고 있었죠. 또 이 여학생은 중학교 졸업문집에서 좋아하는 사람으로 영국의 연쇄살인마 그레엄 영을 꼽기도 했고 그레엄 영은 14살부터 주위 사람들을 탈룸 등으로 독살시킨 인물로 1990년에 43살의 나이로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이 여학생은 7월 3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쓴 책이라며 그레엄 영 자서전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일기를 읽으면서요.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너무나 끔찍합니다.
네.
네, 블로그 중독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점검표가 있으면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대학 인터넷 중독 사회연구소에서 만든 20가지 블로그 중독 자가진단 테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중독 분야의 권위자인 캠블리 영 박사가 만든 인터넷 중독에 대한 자가점검표와 비슷한 형태로 만든 것입니다.
네.
각 질문에 전혀 아니다에는 1을, 더러 그렇다는 2를, 가끔 있다에는 3을, 자주 있다에는 4를, 그리고 항상 그렇다는 데는 5를 표기하십시오.
1. 원래 마음먹은 생각보다 더 오랫동안 블로그를 하게 된 적이 있나요? 2. 블로그 때문에 가족 일을 소홀히 한 적은 있나요? 3. 가족과의 관계보다 블로그에서 더 흥미를 느낀 적이 있나요? 4. 블로그상에서 친구를 만들어 본 적이 있나요? 5. 블로그 하는 것 때문에 잔소리를 들은 적이 있나요?
6. 블로그 사용 때문에 성적이나 학교 생활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나요? 7. 해야 할 다른 일을 하기 전에 앞서 벨 일을 점검하곤 하나요? 8. 블로그 때문에 잘하던 일을 더 못하게 된 적이 있나요? 9. 블로그에서 무엇을 했냐고 물었을 때 숨기거나 변명을 얼버무린 경험이 있나요? 10. 블로그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 현재 고민되는 문제를 잊었던 적이 있나요?
11. 블로그 사용 후 다시 온라인에 접속할 때까지의 기간을 기다린 적이 있나요? 12. 블로그가 없는 생활은 따분하고 공허하며 재미없을 것이라고 두려워한 적이 있나요? 13. 포스팅을 할 때 누군가가 방해를 한다면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거나 귀찮은 듯이 행동한 적이 있나요? 14. 밤늦게까지 접속해 있느라 잠을 못 잔 적이 있나요? 15. 블로그를 하지 않을 때 인터넷에 정신이 팔려 있거나 다시 온라인에 접속해 있는 듯한 환상을 느낀 적이 있나요?
16. 블로그에 저촉해 있을 때 몇 분만 더, 몇 분만 더 하고 말하며 더 시간을 허비한 적이 있나요? 17. 블로그 사용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한 적이 있나요? 18. 블로그 사용 시간을 숨기려고 한 적이 있나요? 19. 외출하는 것보다 블로그를 하기 위해서 집에 남아있겠다고 한 적이 있나요? 20. 블로그를 하지 않을 때는 우울하고 침울하며 신경질적이 되었다가 다시 블로그를 하면 기분이 나아진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이상 위에서 제시한 20가지 질문에서 각 항목에 마크한 점수들을 모두 합산하시고 다음 3가지 그룹 중에 어디에 해당되시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점수 20점부터 39점 사이입니다.
평범한 블로그입니다. 때로는 너무 오래 웹에서 서핑을 하기도 하지만 블로그 사용을 자신이 조절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점수 40점에서 69점 사이입니다.
문제가 있는 블로그입니다. 블로그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적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실제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종합점수 70점부터 100점 사이입니다.
블로그 때문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사용자입니다. 지금 당장 블로그 중독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하는 상태입니다.
네, 블로그 중독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블로그 중독 증상으로는 첫째, 블로그에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온다. 둘째, 마이 블로그에 올라온 모든 글에 모조리 덧글을 단다. 셋째, 내가 단 덧글에 대한 답글을 꼭 일일이 체크한다. 네 번째, 글 방문 통계를 계속 확인한다. 다섯 번째, 내가 포스팅한 글에 덧글이 안 달리면 올린 글을 지우고 싶은 마음이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죠.
네, 최선을 다해서 블로그를 하는 것 같은데도 내면적으로 무엇인가 부족한 것 같고 기분이 전과 같지 않으며 블로그에 자주 글을 올리지 못하면 불안하며 블로그 중독을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예, 맞습니다. 그 정도라면 심리적 금단 증상이므로 회복이 필요하시고 이미 미국에서는 블로그 온라인 12단계 모임이라고 영어로 블로그 홀릭 아노니머스라는 것이 보니까 생겼어요. 보세요. 네. 이 정도로 블로그 문제가 지금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죠.
당신 스스로가 블로그에 중독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블로그에서 별로 할 일이 없을 때도 많이 블로그를 합니까? 블로그를 로그아웃 했을 때도 블로그에 무슨 글을 올릴까 하는 생각을 하는 자신을 발견합니까? 가족이나 친구들은 당신이 지나치게 블로그를 한다는 염려나 걱정을 합니까? 당신이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블로그를 중단할 수는 없습니까? 당신은 자신이 블로그에 너무 빠져 있는지를 알고 싶고 그리고 얼마나 블로그에 중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습니까?
만약 이상 질문 중에 두 가지 이상에 해당되시면 블로그 중독에 위험이 있으므로 먼저 자제 노력을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시면 온라인 12단계 회복에 동참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부모가 10대 자녀들의 블로그 활동에 관심을 가져야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블로거 중에는 3분의 2가 젊은 세대들입니다. 10대들도 4분의 1 정도가 블로그에 참여하고 있어서 자칫 나쁜 방향으로 블로그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해주시면 좋을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있어라.
자녀가 인터넷을 할 때에 부모가 옆에 있어주는 것이 온라인 안전에 도움이 된다.
안될 사항은 하지 말라고 말한다.
자녀에게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어디에 살고 어느 학교에 다니는 등의 개인적인 정보를 주지 말라고 가르친다.
만나지 말라고 한다.
자녀에게 온라인에서 안 사람들을 직접 만나라고 하지 말고 만약 그들이 만나줄 것을 제외하면 부모에게 알리라고 한다. 할 수 없이 만나더라도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에서만 만나라고 한다.
규칙을 정해라.
가족들이 온라인 사용 규칙을 분명히 하고 자녀가 그 규칙을 읽어보고 서명하도록 한다.
절제 수단들을 사용하라.
부모가 통제할 수 있는 수단과 보호 차단 프로그램들을 알아서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를 결정해야 한다.
경고 증상들을 신뢰하도록 하라.
자녀에게 공격적이거나 위험한 이메일, 채팅 요청 또는 다른 온라인 대화를 받으면 반응을 보이지 말라고 한다. 그리고 그들이 온라인상에서 불편을 주면 그 증거를 부모에게 보여달라고 한다.
도움을 받아라.
만약 자녀가 온라인으로 위험한 것 같으면 경찰이나 관계기관에 연락한다.
네, 청취자분들께서는 사이버 커뮤니티들과 블로그의 실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을 것입니다. 선교사님, 블로그에까지도 중독이 된다는 방송 내용으로 마음이 무거우실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우리 방송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마음의 평강 기도문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저희들이 인내하며 관용과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길을 열어주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 겸손의 힘, 명철한 생각, 순수한 열정, 진실된 목적, 친절한 웃음, 참된 감사, 연민의 우정도 갖게 해주시옵고 항상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주 예수께 줘